결혼, 이게 무엇일까요? 결혼은 연애와 다릅니다. 결혼은 분리되어 있던 반쪽이 다시 재회하여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연애하고는 아주 다르죠. 연애는 상대방에 대한 절망과 함께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결혼은 두 사람이 서로 영적인 동일성을 인식하고 분리된 생활을 접고 하나로서 사는 것입니다. 결혼은 결국 자기와 자기의 만남입니다. 결혼으로 맺은 관계를 무엇보다 소중한 관계로 인식하지 않은 사람은 아직 진정으로 결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결혼한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을 부부의 관계 속에서 찾아야 됩니다. 결혼은 연애가 아니라 시련입니다. 이 시련은 관계라는 신 앞에 바쳐진 자라는 재물이 겪는 것입니다. 바로 이 관계 속에서 남녀는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신학자 조셉 캠벨의 결혼에 대한 생각을 나눠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를 바꾸는 위대한 힘, 고전. 고전 읽기의 구본영.
이희구입니다. 언제나 오프닝을 뜻깊은 얘기로 열으니까 처음에 제가 굉장히 정숙해지는 것 같아요, 선생님.
오, 우리는 즐거워져야 되는데.
아니, 네. 즐거우면서 정숙한 거지. 네, 네, 항상 네. 마음이 이렇게 업되어 있는 것만은 아닌데, 아우, 이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제가 뭔가 반성을 해야 되는 건지, 뭔가 일을 벌려야 되는 건지.
벌리셔야죠.
벌려야 되는 거예요.
벌리셔야죠.
근데 이 얘기 왜 끝내신 거예요, 선생님?
이제 우리 마지막인데, 네. 이제 페넬로페와 오디세우스가 드디어 만납니다. 이 20년 만의 상봉, 그 많은 시련을 겪고 네. 이 두 사람은 만나죠. 네. 만나서 그들은 다시 사랑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싶어서 오프닝을 네. 이렇게 결혼이라는 얘기를 꺼내셨군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고전읽기 지금 함께하고 계시죠? 참여 방법 좀 말씀드릴게요.
고전읽기는 인터넷 라디오 반디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반디 어플을 다운받아서 들으실 수 있고요. 문자 참여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팟캐스트로 고전읽기 방송을 다운받아서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검색창에 고전읽기 치시면 저의 고전읽기 홈페이지로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의 많은 사연을 올려주십시오. 저희는 듣고 싶거든요. 글을 올려주신 분들께 구본영의 신간 신화 읽는 시간을 선물로 드릴 거예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공연 선물 안내입니다. 대학로 청운예술극장에서 공연되는 연극 일리아드에 청취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공연 관람을 원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첫 곡도 결혼에 관한 노래로 듣고 가죠, 선생님?
네, 좋죠? 좋습니다.
네, 김광진이 노래합니다. 사랑의 서야.
호메로스의 오디세야를 따라서 여행을 한 지 오늘로 닷새째, 벌써 마지막 시간입니다. 어제 오디세우스가 20년 만에 고향 땅 이타케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기다리고 기다리고 직접 찾아 나섰던 텔레마코스와 오디세우스의 감격적인 해우 장면도 함께 보셨습니다.
예, 함께 했는데 선생님 원래 근데 막 돌아다니다가 집에 딱 들어오면 그걸로 여행은 끝 아닌가요?
그랬으면 이제 참 좋은 거죠. 근데 네. 너무 떨어져 있는 시간이 길었고
그렇죠.
도착한 후에 해야 될 일이 남아있는 거죠. 목숨을 걸고 해야 될 일이죠. 이제 바로 이 페넬로페의 구원자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고 바로 그 이김으로써 아내와 재산과 왕국을 다시 지켜야 되는 게 남아있죠.
그래서 오디세이아가 거짓골로 지금 계속 다니고 있는
그렇죠.
건가요?
네.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가겠죠.
자, 오디세이아의 이 복잡한 머릿속을 제가 좀 퀴즈로 시켜줄까 합니다.
와, 좋아요. 예,
20년 동안 남편을 기다리면서 구원자들을 거절해온 페넬로페. 하지만 이게 더 이상 피할 수 없었던 그녀가 이제 이 시합의 승자를 남편으로 맡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시합에서 이긴 자를 나의 남편으로 받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이 시합이 과연 무엇일까요? 1번 활쏘기, 2번 도끼 던지기.
오, 재밌어요. 재밌어요.
페넬로페가 이제 이 구원자들한테 이 시합에서 이겨라! 그러면 나는 너를 남편으로 삼겠다! 이랬어요. 1번 활 쏘기, 2번 도끼 던지기.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디로 정답 보내주시면 도돌새김에서 나온 오디세이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선생님. 예, 또 기나긴 하이라이트를 그렇죠? 또 들어가야죠.
네. 예. 자, 아내에게 달려왔지만 품에 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이에 예. 구원자들이 있는데 이 오만 방자한 구원자들, 이 구원자들을 물리쳐야 됩니다.
네.
자, 이제 때를 기다리고 이 많은 적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머리가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북 나레이터 백운철 씨의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시죠.
구원자들 중에 아주 무례한 자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이름은 크테시포스이고 사메에서 온 자였다. 그 자는 자신의 엄청난 재산을 자랑하며 오디세우스의 아내에게 구원을 하고 있었다. 그 자가 구원자들 사이에서 말했다. 저 나그네는 이 집의 격식에 따라 음식을 잘 대접받고 있구려. 텔레마코스의 손님인 것 같으니 이곳에서 그를 모욕하는 일은 누구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내가 저자에게 선물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는 억센 손으로 광주리에서 다리뼈를 하나 집어들어 오디세우스를 향해 던졌다. 그러나 오디세우스는 잽싸게 머리를 돌려 그것을 피했다. 그러자 텔레마코스가 크테시포스를 힐난하는 듯이 말했다. 크테시포스여, 그대가 던진 것을 그가 피했으니 참으로 다행한 일이오. 그렇지 않았다면 나는 날카로운 창을 그대에게 던졌을 것이고 그러면 그대의 아버지는 이곳에서 그대의 결혼식 대신 장례식을 치르느라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는 나이가 어려 아무것도 몰랐으나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그대들이 우리 양을 잡아먹고 포도주와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어치워도 나는 조용히 참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상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대들이 청동칼로 나를 없애고 싶다면 그렇게 하세요. 나도 바라는 바입니다. 그대들이 내 손님에게 함부로 대하고 시녀들을 눈꼴 사납게 끌고 다니며 못된 짓을 하는 것을 지켜보느니 차라리 죽는 편이 나을 듯 싶습니다. 그러자 구원자들 중 다마스트로의 아들 아겔라오스가 말했다. 이제 오디세우스가 집으로 돌아올 희망은 거의 없어졌소. 그러니 어서 그대의 어머니에게 말하시오. 구원자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남자와 결혼을 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그대는 남아있는 아버지의 유산으로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며 그대의 어머니는 다른 남자의 집안을 꾸려갈 것이오. 텔레마코스가 대답했다. 나는 맹세코 어머님께 결혼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혼식을 위한 예물도 준비하고 있지요. 그러나 어머니의 의사와 상관없이 나를 낳아주신 분을 이 집에서 내쫓을 수 있는 없는 일 아닙니까? 제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신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 구원자들은 웃음을 터뜨렸지만 한편으로 비통한 마음이 들었다. 그들 중에서 신과도 같은 테오클리메노스가 말했다.
아, 불쌍한 자들이여. 이 궁전의 아름다운 벽과 기둥들이 피투성이가 되었구나. 또한 현관과 앞들은 암흑 속의 에레보스로 향하는 죽음의 그림자로 가득 찼다. 하늘에서 해가 사라지고 사악한 안개가 세상을 온통 뒤덮고 있구나.
그러자 에우리마코스가 입을 열었다. 저자가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소이다. 그러니 그대들은 서둘러 저자를 호위하여 궁전 밖으로 나가게 하시오. 저자에게 이곳은 밤일 뿐이니까. 그러나 신과 같은 테오클리메노스가 말했다.
호성 따위는 필요 없어. 내게도 눈과 귀와 두 발이 있소이다. 또한 건강한 생각을 하는 마음도 있어. 나 스스로 이곳을 나갈 것이오. 그대들에게 재앙이 닥쳐오고 있다는 걸 나 알고 있어. 신과 같은 오디세우스의 집에서 온갖 나쁜 짓을 저지른 그대들 중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것 같구려.
그는 이렇게 말하고 그곳을 떠났다. 그러나 구원자들은 그를 비웃을 뿐이었다. 텔레마코스를 화나게 하려는 듯 젊은이 한 명이 나서서 말했다.
텔레마코스여, 그대는 정말 복이라고는 없구나. 손님이라곤 저런 불황자들밖에 없으니 말이오. 저자는 그저 빵과 포도주만을 바랄 뿐이지 일도 할 수 없어 보이니 그대에게는 짐만 될 뿐이오. 그러니 저 나그네들을 수없이 많은 노가 달린 배에 실어 시칠리아인들에게 보내버리는 것이 어떻겠어. 그나마 그들이 담례로 그대에게 무엇이라도 챙겨줄지 누가 압니까?
그러나 텔레마코스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조용히 아버지를 바라보며 그가 무례한 구원자들을 공격할 때까지 참고 기다렸다.
자, 오디세우스의 분노. 자, 속에서 막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싸움은 분노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특히 오디세우스는 서구 최고의 냉철한 지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죠.
아유.
아, 머릿속이 지금
계산이 차고지기, 다 되어 있고
차고지기 시작합니다.
예. 아주 그냥 이 단박에 어떻게 해치울 수 있는 이걸 꾹꾹 참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대단한 인물이죠.
예. 네, 네. 이 오디세우스도 이제 대단하다. 계획적이다. 아, 이런데 아들도 텔레마코스도 아빠만 한 것 같아요.
그죠. 많이 컸죠.
예,
네. 아주. 바로 이제 그 네. 아빠의 소식을 듣기 위해서 네스토르를 찾아가고.
그래요.
또 헬레네의 남편인 메넬라우스를 찾아가는 과정. 이 과정 속에서 성인으로서의, 이제 그 입문을 하게 되고.
네.
그리고 돌아와서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와 사이에서 이 구원자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이 속에서 텔레마코스는 더 이상 어린 소년이 아닙니다. 이제 뽀송뽀송하고 열정적이고 마음의 용기를 가득 품은 청년이 된 것이죠.
오디세우스 든든하겠어요.
아, 그럼요.
이런 텔레마코스 같은 아들이 있으니까. 자, 믿음직한 아들 텔레마코스의 도움으로 자신의 궁에 들어가서 구원자들 틈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누가? 오디세우스가. 이제 서서히 오디세우스의 복수가 시작될 조짐이 보이는데, 근데 이게 남편이 돌아온 줄은 꿈에도 페넬로페는 생각을 하고 있질 않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남편을 어떻게 도울까? 돕게 되는 그게 있나요?
그럼요.
있어요?
일단 아테나가 모든 플롯을 지금 관장하고 있는 여신이기 때문에
네.
페넬로페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네.
페넬로페의 생각을 일으킵니다.
어머, 그래요?
그래서 드디어 페넬로페가 그 위대한 결정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 결정이 과연 무엇인지 낭독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페넬로페는 궁 안의 높은 계단을 올라갔다. 그녀는 아름다운 청동 열쇠를 단단히 쥐고서 시녀들을 데리고 궁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보물 창고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왕의 보물들과 청동과 황금으로 만들어진 무기들이 쌓여있고 활과 화살과 화살통이 있었다. 화살통에는 화살이 가득 들어있었는데 그것은 라케다이몬에서 만난 에우리토스의 아들 이피토스가 오디세우스에게 선물로 준 것이었다. 그 활은 위대한 에우리토스가 가지고 다니다가 그의 아들에게 준 것이었다. 오디세우스와 이피토스는 각각 볼 일이 있어 메세네에 왔다가 돈독한 우정을 나누었다. 화를 받은 오디세우스는 이피토스에게 날카로운 칼과 훌륭한 창을 주었다. 그러나 오디세우스는 검은 배를 타고 전쟁을 하러 갈 때 그 화를 가지고 가지 않았다. 친구에 대한 기념으로 홀에 놓아두었다. 여인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페넬로페는 재빨리 문고리에 가죽끈을 풀어냈다. 그리고 열쇠를 똑바로 꽂아넣고 문짝에 빗장을 밀쳐냈다. 아름다운 문짝들이 큰 소리를 내며 그녀 앞에서 활짝 열렸다. 그곳에는 괴짝들이 한가득 쌓여 있었다. 그녀는 손을 뻗어 나무 못에 걸려있는 활집과 함께 활을 내렸다. 그녀는 자신의 무릎 위에 왕의 활을 얹고 서럽게 울었다. 한동안 비탄에 잠겨울고 난 그녀는 그것들을 들고 구원자들이 있는 홀로 향했다. 그녀의 뒤를 뒤따르는 시녀들은 왕의 무기인 무쇠와 청동이 든 상자를 들었다. 얼굴에 번쩍이는 베일을 쓴 그녀는 구원자들 앞에 이르자 말문을 열었다.
구원자들이여, 그대들에게 할 말이 있어 왔습니다. 그대들은 주인이 떠나고 없는 이 궁에서 줄곧 먹고 마시며 오랫동안 이 집을 어지럽혔습니다. 오로지 나에게 구원을 한다는 핑계로 말입니다. 여기 신과 같은 오디세우스의 활을 상으로 내려놓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활 시위를 당겨 12개의 도끼를 화살로 모두 꿰뚫는다면 난 그 사람을 따를 것입니다.
이때 구원자들 사이에 있던 텔레마코스가 말했다.
아, 마침내 크로노스의 아드님께서 날 어리석은 바보로 만드시는군요. 지혜로운 어머니께서 다른 남자를 따르며 이 집을 떠나겠다고 하시는데 난 어리석게도 기뻐하고 있습니다. 자, 구원자들이여, 지금 아카이아 땅 어느 곳에서도 차지할 수 없는 훌륭한 선물인 이 여인이 그대들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핑계를 대며 활 시위를 당기는 걸 피하지 마시오. 나 자신도 이 활을 시험해 보겠습니다. 내가 무쇠를 뚫게 된다면 어머니가 다른 사람을 쫓아 이 집을 떠나신다 해도 슬퍼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이제 아버지의 아름다운 무기를 들 수 있는 사람으로 남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는 이렇게 말하고 난 뒤 도랑을 길게 파서 도끼들을 똑바르게 세우고 주위에 흙을 밟아 다졌다. 그가 도끼들을 질서정연하게 세우는 모습을 보고 모두들 깜짝 놀랐다. 그러고 나서 텔레마코스는 활 시위를 당기려 여러 번 시도해보았으나 힘이 미치지 못했다. 오디세우스가 그에게 신호를 보내 제지시키자 텔레마코스는 활을 내려놓고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앉았다. 구원자들 중에서 안티노우스가 말했다.
여러분, 모두 오른쪽으로 돌아가며 차례대로 시작해봅시다.
이 페넬로페는 20년 동안이라는 이 시간이 지났어도 내 남편은 살아 돌아올 것이다. 오디세우스는 정말 살아 돌아와 내 품 안에 안길 것이다. 이렇게 굳게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왔던 여잔데 이 남편의 소중한 그 활, 그 활을 그 지저분한 구원자들 앞에다가 딱 꺼내놨을 때는 이 페넬로페도 나름 어떤 각오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끝장을 내자는 거죠.
그렇지.
그 용기가 이제 아테네가 심어줬기 때문에.
아, 참.
자, 이제 예. 이 오디세우스의 활, 이게 보통 활이 아니거든요. 예. 웬만한 용사가 아니면 이 활을 쏠 수가 없을 만큼 아주 단단한 활이고
네.
유례가 있는 활인데
예 어떻게 되니?
자, 이거를 과연 여기 있는 그 108명의 구원자들 그러니까 그 이제 지방의 토어들 이거 한 가닥 하는 아버지를 가지고 있는 젊은 청년부터 해서 중년까지 이제 다 모여왔겠죠.
네.
이 사람들이 과연 오디세우스 같은 용사일 수 있겠는가? 페넬로프의 마음 속에도 그런 게 있었을 겁니다. 만일 남편 오디세우스만한 용사가 있다면, 그리고 아. 오디세우스가 이미 죽어서
네.
이제 기다릴 만큼 기다린 나에게
네.
이제 저 많은 사람들이 날 찾아왔지만 나는 전 남편인 오디세우스만한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나를 허락하겠다라는 아. 이제 마음은 있었겠죠.
멋있어요.
네, 이제 기다린 여인. 기다린 여인의 마지막 네. 선택으로 오디세이만큼 되는 기준을 이제 설정해 준 것이죠.
좋아요. 그러면은 이 페넬로페가 내 걸은 이 미션을 누가 과연 해낼 수 있을지. 네. 여러분들 계속해서 저희 방송 같이 하셔야 되는데 퀴즈 다시 한번 내드릴게요.
뻔하죠. 뭐 이제 이게 할 사람이 없는 거죠.
다 나왔는데 20년 동안 남편을 기다리던 페넬로페가 어쩔 수 없이 이 시합을 벌여서 이 시합에서 이긴 자만이 나의 남편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연 이거는 어떤 시합일까요? 1번 활 쏘기, 2번 도끼 던지기. 50번의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대로 정답 올려주시고요. 노래 듣고 올게요. 네, 토니 베넷이 노래합니다. Stranger in Paradise.
지금 여러분께서는 동서양 고정 뱃선을 선정한 송실대와 함께 고전 읽기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 주에는 도들새김에서 나온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를 읽고 계십니다. 자, 오디세우스의 활을 상으로 내놓고 활쏘기 시합을 벌리도록 한 페넬로페. 자, 이러다가 구원자 중에서 누군가가 정말로 페넬로페가 낸 미션을 성공시키는 게 아닌지 불안하실 수도 있겠죠.
저도 하지만, 불안해요.
그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오디세우스가 정말 누구인지를 이제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호메로스의 두 개의 양대 서사시.
네.
일리아드와 네. 오디세어가 있는데 네. 일리아드의 주인공은 아킬레우스죠.
네.
그리스가 가졌던 최고의 전쟁 영웅이 이제 아킬레우스입니다. 우리가 네. 아킬레우스를 얘기할 때 분노의 전사라고 얘기합니다. 아킬레우스 시작할 때 들어주소서 여신이셔. 펠레우스의 아들 아킬레우스의 분노를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네.
아킬레우스를 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일리아드 속에서 오디세우스가 자기의 역할을 다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아킬레우스의 빛에 가려가지고 네. 조연에 지나지 않는 거죠.
그랬어요. 네. 그랬어요.
그러나 오디세이아로 넘어오면서 비로소 도시의 파괴자였던 이 오디세우스는 끝없는 바다의 항해자로서 대출발을 이제 다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요.
우리는 오디세우스는 지장입니다. 현명한 사람이고 그리고 매우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지만
네.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예. 오디세우스는 아킬레우스보다는 못할지 모르지만 네. 그리스 최고의 용장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죠.
오,
이 그래요? 사람이 당길 수 없는 활, 이거를 다른 사람은 당길 수 없을 것이고.
아킬레우스도 당길 수 없을까요?
아킬레우스는 당길 수 있었을 거예요.
네. 네.
아킬레우스는 그래. 워낙 세거든요.
세실 것 같아요.
너무 세, 이 사람은.
예. 네. 자, 괜히 또 아킬레우스 얘기해가지고 또 그것도 또 궁금해지네. 이 고전이요, 자꾸 이렇게 얽히고 이래서.
뭐가 궁금해?
다 읽고 싶고 다 갖고 싶은 거야.
그럼요. 그럼 일리아들 또 빨리 찾아가서 봐야 돼.
자, 그래도 우린 다시 오디세이아로 와야 돼. 자, 거지 행색을 한 이 오디세우스가 나도 한번 활을 당겨보게 해달라. 이러고 딱 나타나요.
그렇죠.
가운데 딱 서요. 근데 뭐 그 구원자들이 아예 안 된다. 너는 안 된다.
그렇죠. 당연히.
너는 자격이 없다.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페넬로페가 그 거지 행색을 한 그자에게 기회를 줍니다.
그렇죠.
오디세우스에게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네.
지혜로운 오디세우스는 큰 활을 집어들고 꼼꼼하게 살펴본 다음 크게 힘들이지 않고 활 시위를 당겼다. 그가 오른손으로 시위를 시험해보자 제비 소리처럼 감미로운 소리가 울려나왔다. 그 즉시 구원자들의 안색이 변했으며 제우스가 크게 우레를 치며 징조를 보내주었다. 참을성이 많은 고귀한 오디세우스는 크로노스의 아들이 자신에게 전조를 보내주는 것이라 생각하며 기뻐했다. 그는 의자에 앉은 채로 화살을 얹고 표적을 똑바로 겨눈 다음 시위를 당겼다. 청동 화살촉이 달려있는 화살들은 도끼자루의 구멍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꿰뚫고 지나갔다. 오디세우스는 텔레마코스를 향해 말했다.
텔레마코스여, 구원자들이 업신여기며 욕을 했지만 나는 표적을 하나도 놓치지 않았다. 이제 아카이아인들을 위해 만찬을 준비할 시간이 되었구나.
그러자 신과 같은 오디세우스의 아들 텔레마코스는 창과 칼, 번쩍이는 청동으로 무장을 한 채 아버지의 의자 곁에 우뚝 섰다.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 오디세우스는 누더기 옷을 벗어 던졌다. 그리고 활과 화살이 들어있는 화살통을 집어들고 높다란 성문 턱을 뛰어 올라갔다. 그는 자신의 발 아래의 화살들을 쏟아붓고 구원자들을 향해 우레와 같은 소리를 질렀다.
이제 이 혹독한 시합은 끝났다. 그러나 지금까지 누구도 마친 적이 없는 표적 하나가 남아있다. 내가 그것을 쏘아 정확하게 마친다면 그대들은 아폴로니인에게 영광을 내렸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화살을 안티노스를 향해 겨누었다. 안티노스는 아름다운 황금잔을 들어올리고 막 포도주를 마시려던 참이었다. 그는 누군가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것은 음식을 즐기고 있던 자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오디세우스는 그의 목을 켜놓았다. 화살은 똑바로 그의 목을 맞추었고 날카로운 화살촉이 반대쪽을 꿰뚫고 나왔다. 안티노우스는 힘없이 한쪽으로 쓰러졌으며 그의 콧구멍으로 피가 세차게 흘러나왔다. 그가 넘어지면서 걷어찬 식탁 위의 빵과 고기들이 땅으로 쏟아져 내리며 주위를 더럽혔다. 구혼자들이 놀라 고함을 지르고 높은 의자에서 일어나 우왕좌왕하며 사방을 둘러보았지만 그들이 잡을 수 있는 창과 방패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들은 오디세우스를 힐난하며 말했다.
그대는 지금 이타케에서 가장 뛰어난 용사를 죽였어. 그러니 이곳에서 독수리 밥이 될 게 분명하오.
그들은 아직도 그들의 머위 위에 파멸의 끈이 드리워져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오디세우스는 그들을 노려보며 말했다.
아, 이 개보다 못한 자들이여. 그대들은 내가 트로이에서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겠지. 내 재산들을 거덜내고 내 집안의 여인들을 함부로 범하는 것도 모자라. 내 아내에게까지 구원하려 들다니.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데도 그대들은 저 넓은 하늘에 사는 신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후세의 인간들의 비난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제 그대들 모두의 머리 위에 파멸의 끈이 드리워질 것이다.
모든 구원자들은 공포에 사로잡히고 말았으나 오직 에우리마쿠스만이 오디세우스를 향해 대꾸했다. 이 모든 일을 꾸민 사람은 이미 이렇게 죽어 누워있소이다. 그대의 궁전에서 먹어치우고 마신 것들은 우리가 보상을 하겠습니다. 각각 소 20마리에 해당하는 재물을 바치고 또한 청동과 황금까지도 그대의 마음이 흡족해질 때까지 갖다 바칠 것입니다. 그러나 오디세우스는 그를 노려보며 말했다.
그대들이 그대들 아버지의 유산을 다 준다고 해도 살육을 결심한 내 손을 멈추게 할 수는 없을 것이오.
아, 이 궁 안에 구혼자들이 쓸 무기는 하나도 없어요. 다 감춰버렸거든요. 예. 그러고서 오디세우스가 그 활로 하나씩 정말 빠짐없이 한 명도 도망갈 수 없게끔 해놓고 아주 잔인한 모습으로 모두 다 하나씩 죽여가고 있어요.
그렇죠.
멋있는데요. 근데 너무 매정한 면이 있네요.
이게 이제 전투죠. 아주 특별한 상황으로 들어간 것이죠.
네.
근데 이 모든 것은 계획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거지 노인으로 들어가고,
네.
그리고 그 오디세우스의 활을 자기의 손에 잡고 있는 그 순간에 그 문제를 풀고,
네.
도끼자루 안으로 활 쏘기를 해가지고, 이제 자기의 실력을 보여주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죠. 바로 그 순간에 텔레마코스가 달려와서 모든 문들을 다 닫습니다. 사전에 이 유모하고 그 하녀들이 전부 이 사람들이 갖고 온 무기들은 전부 다른 방으로 다 네. 옮겨놓거든요.
네.
아주 네. 그 교묘하게 옮겨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그 이 궁전의 안은 지금 무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렇죠.
오직 그 이 네. 오디세우스의 활과 화살이 있을 뿐이죠.
네.
그리고 텔레마코스가 무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 닫아놓고 잠궈놓은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씩 이제 죽이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복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리스 비극 중에 하나가 이렇게 그 복수가 있다면서요?
그리스의 비극 중에 하나라는 것이 이제 거기서 나타나는 거는 결국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부정적 감정으로서 이제 복수죠. 그래서 당한 대로 되돌려 주는 것. 이게 그 시대에 이제 전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남자들 세계에서의 게임의 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가지고 있는 것, 희생, 복수, 잔인함, 전쟁 이런 것들은 결국
네.
늘 있어 왔던 우리들 마음속에 어떤 그 본질적인 대목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나 만일에 그것이 인간성이라고 해서 그대로 방치된다 그런다면
네.
고전으로서의 의미는 없었을
그렇겠죠.
겁니다. 아마 네. 이제 플라톤도 일리와드 오디세이가 네. 사실은 그리스인들을 위한 교과서로 쓰일 때 적합하지 않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비윤리적이고
네.
잔인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이게 그들의 생활 방식이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전쟁이 끝나게 되면 또 전사로서보다는 생활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나그네에게 아주 친절하게 대하고 왜냐하면 늙신은 나그네의 초라한 복장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리고 친절하고 사랑하고 자식에 네. 대해서 네네. 애정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이제 끔찍한 피의 복수를 모두 끝냈어요. 오디세우스가. 남은 일이 근데 또 있어요. 이건 뭐냐. 사랑하는 아내 페넬로페와의 재해입니다.
네.
근데 페넬로페가 선뜻 오디세우스를 확 반겨주질 못해요.
그렇죠.
예. 마음의 고향인 아내의 품에 안기고 싶은데 이 장면은 우리가 완역본으로 감상해볼까요?
좋습니다.
이상한 분이요. 나는 잘난 체 하지도 않고 업신여기지도 않으며 크게 놀라지도 않아요. 노가 긴 배를 타고 그대가 이태캐를 떠나실 때의 모습을 나는 아직도 똑똑히 알고 있으니까요. 에어리클레이어, 그이가 선수 지으신 우리의 훌륭한 신방 밖으로 튼튼한 침상을 내다 놓으시오. 그대들은 튼튼한 침상을 내다 놓고 그 위에다 모피와 외투와 번쩍이는 담요 같은 침구들을 펴드리세요.
이런 말로 그녀가 남편을 시험하자 오디세우스는 역정을 내며 알뜰히 보살피는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당신은 정말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하는구려. 누가 내 침상을 다른 데로 옮겼단 말이오. 아무리 솜씨 좋은 자라도 그렇게 하긴 어려울 것이오. 신이 친히 오신다면은 몰라도 신은 원하시기만 하면 무엇이든 쉽게 다른 데로 옮기실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살아있는 인간들 중에는 아무리 젊고 힘이 세다 해도 그 침상을 쉽게 들어올릴 사람은 없을 것이요. 정교하게 만든 그 침상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어.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내가 그것을 애써 만들었으니 하는 말이요. 우리 앞마당에는 잎사귀가 긴 올리브나무 한 그루가 한창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는데 그 줄기가 기둥처럼 굵었소. 그 나무 둘레에다 나는 돌들을 서로 밀착시키며 방을 들이기 시작했고 드디어 그것이 다 완성되자 그 위에 훌륭하게 지붕을 씌우고 튼튼하게 짠 맞춘 단단한 문짝들을 달았소. 그리고 나서 난 잎사귀가 긴 올리브나무의 우듬지를 자르고 밑둥을 뿌리에서부터 위로 대충 다듬은 다음 청동으로 그것을 훌륭하고 솜씨 좋게 두루 깎고 먹줄을 치고 똑바르게 잘라 침대 기둥으로 만들었죠. 이어서 나는 송곳으로 그것의 요소요소 구멍을 뚫었어요. 그 침대 기둥에서부터 시작해 난 침상을 만들기 시작했고 드디어 그것이 다 완성되자 금과 은과 상아로 정교하게 장식하고 그 안에 자줏빛 찬란한 소가죽 끈을 졸라맸지요. 이것이 내가 그대에게 제시하는 우리 침상의 특징이요. 그러나 여보, 그 침상이 아직도 그대로인지 아니면 벌써 누군가 올리브나무 밑둥을 베어 다른 데로 옮겼는지는 모르겠어.
그가 이렇게 말하자 그녀는 그 자리에서 무릎과 심장이 풀렸으니 오디세우스가 말한 확실한 특징을 그녀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녀는 울면서 오디세우스에게 곧장 달려가 두 팔로 그의 목을 끌어안고는 머리에 입 맞추며 말했다.
오디세우스, 내게 화내지 마세요. 당신은 다른 일에서도 인간들 중에서 가장 슬기로우시니까요. 우리에게 슬픔을 주신 것은 신들이세요. 우리가 함께 지내며 청춘을 즐기다가 노년의 문턱에 이르는 것을 신들께서 시기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신은 내가 당신을 처음 본 순간 이렇게 환영하지 않았다고 화내거나 노여워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와서 거짓말로 나를 속이지 않을까. 내 가슴 속 마음은 언제나 부들부들 떨었어요. 사악한 이득을 꾀하는 자들이 어디 한둘이어야지요. 제우스의 딸인 아르고스의 헬렌에도 아카이오이족의 용맹한 아들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고향 땅으로 도로 데려올 줄 알았다면 낯선 남자와 사랑의 잠자리에서 동침하지 않았을 거예요. 확실히 어떤 신이 그런 수치스러운 짓을 하도록 그녀를 부추겼을 거예요. 그때까지 그녀는 결코 그런 비참하고 또 어리석은 생각을 마음에 품고 있지 않았어요. 우리의 슬픔도 처음에 바로 그 어리석은 생각에서 비롯되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당신과 나, 그리고 단 한 명의 하녀. 말하자면 내가 이리로 올 때 아버지께서 제게 주셨고 우리 두 사람을 위해 튼튼한 지은 신방의 문을 지켜주었던 악토르의 딸 말고는 어떤 다른 인간도 본 적이 없는 우리의 잠자리라는 확실한 증거를 당신이 말씀하시니 마음씨 냉담한 나로서도 당신의 말에 설득당할 수밖에 없네요.
그녀는 이런 말로 그의 마음속에 더욱더 울고 싶은 욕망을 불러일으켰다. 그리하여 그는 마음에 맞고 알뜰히 보살피는 아내를 울며 끌어안았다.
아내의 품에 안겼습니다.
네.
얼마나 안기고 싶었을까요?
이제
네.
이제 그 남편과 아내 그 모든 오해와 그 불안 속에서 이제 만났네. 네.
예. 근데 여기서 잠깐 제가 이렇게 언뜻 이렇게 딱 생각나는 게 있는데 왜 지하 세계에 내려갔었었죠?
그렇지.
거기서 네. 예언자를 만났잖아요.
테이레시아스라고 하는 아주 네. 폼나는 예언자를 만났죠.
근데 그 예언자가 오디세이한테 너는 집에 돌아가서도 다시 노를 저을 팔자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왜 그런 말을 한 거죠?
이 호메로스의 오디세우스는 23권에서 페넬로페와 만나고 24권에서 이 라에르테스 즉 자기 아버지를 이제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구원자들은 다 죽였지만 구원자들의 아버지들이 이제 남아 있잖아요.
네.
그러니 자기 자식들이 다 죽어버렸으니 이 얼마나 많은 이 슬픔이 있겠어요. 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제 오게 되고 다시 이제 이타케는 전쟁의 이제 분위기에 이제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때 아테나가 나타나서 화해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평화를 찾게 되는 것으로 끝나게 되지만.
네.
이 오디세우스의 운명은
네.
여기서 끝이 나지 않아요. 죽을 그래요? 때까지 다시 항해를 하는 자의 운명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예.
거기서 아내와 만나서 평화로운 인생을 살지만
네.
또 오디세우스는 다시 바다로 나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예.
이 오디세이아의 의미가
네.
그리스인들에게는 참 대단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리스라고 하는 건 척박한 땅이었고 도저체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 수 없었기 때문에 바다로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바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그 두려운 존재거든요. 그래서 그 두려움의 모든 이야기들, 그러니까 그 많은 괴물들의 등장은 그 두려움들을 의인화시켜 놓은 것들이었는데
네, 네.
오디세우스가 비로소 이것들을 다 정복해 가고 겪어가고 하면서 이 두렵고 무지의 바다에 대한 안내도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오디세이아를 읽고 가슴에 용기를 가지고 바다로 네. 나가게 되는 거니까 이건 그들의 민족 시였죠. 지금은 이제 인류의 고전이 됐지만요.
아이고 오디세우스의 인생을 한두 끝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네. 근데 이 영리하고 지혜롭고 또 용감하고 또 따뜻할 땐 따뜻하고 예 이랬던 오디세우스 이 사람은 그냥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봐야 딱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모험과 바다였죠.
네.
그리고 오디세우스를 읽을 때 우리 마음은 삶이라고 하는 바다를 쫓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디세우스는 늘 바다 속에서의 항해를 우리에게 제공해 줬지만
네.
우리는 이제 현대인으로서 만일에 오디세우스를 읽어야 된다 그러면
예.
우리의 삶, 나한테 펼쳐진 이 인생 속의 파도
네.
그거는 대학에서 떨어진 그 파도일 수도 있고 취직이 안 되는 파도일 수도 있고 결혼해서의 슬픔일 수도 있고
네, 그러네요.
뭐 가지가지의 슬픔, 네. 건강에서 온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인생의 예. 인생이라는 바다의 파도들인데 이 파도 속에서 절대로 좌절하지 마라. 준 거는 모든 것이 좋은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 파도 속에서 다시 내가 원하는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 고향 속에는 내가 바라는 행복이 있겠죠.
자, 제가 정리하는 오디세이아는 자기에게 닥친 불행도 즐길 수 있고 내 것으로 안아라. 아, 이거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닷새 동안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를 함께 읽었는데요. 이 기나긴 시간을 저희가 5일 동안 쫓아오려니까 좀 많이 놓친 부분도 있고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는데 선생님, 이 오디세이아 중에서 선생님이 잡고 싶은 딱 한 장면은 짧게?
딱 한 장면 이거예요.
네.
나의 나이와 또 이 삶에서 배운 내 영혼이
예.
나에게 닥쳐온 모든 것들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게 하는구나. 이 오디푸스 왕의 마지막 말이 여기에도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자, 여러분들 오디세이아 어떠셨는지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셔서요. 한 감상평 좀 올려놔 주세요. 저희가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자, 다음 주는 제가 국사 시간에 달달 외웠던 그 이름, 삼국유사. 드디어 그 속을 들여다보게 되는데, 일단 좀 이름은 쉽게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마음은 놓이는 것 같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우리를 삼국유사로 친절하게 안내해 주실 길자리 한 분을
예,
예 저희가 소개해 드리기로 했잖아요.
네.
예, 어떤 분이시죠?
공기 선생님이신데
네.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이 삼국유사 한 권으로 유명해지길 바랬다.
오.
이렇게 말씀하신 분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 고은기 선생님을 모시고 삼국유사를 들어가 봅니다. 월요일 놓치지 마십시오. 또 하나의 도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말했다. 당신이 필요해요. 그래서 나는 정신을 차리고 길을 걷는다. 빗방울까지도 두려워하면서 그것에 맞아 살해되어서는 안 되겠기에.
브레이트의 아침 저녁으로 읽기 위해서라는 시입니다. 사랑을 하면 설레고 괜히 모든 게 즐겁습니다. 심지어 사랑을 하면 면역력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더 큰 선물이 있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 곁에 당당하게 서기 위해서 우리는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알차게 꾸려가려는 의지를 갖게 됩니다. 오디세우스가 고난과 시련 앞에서 주저앉지 않았던 이유, 마찬가지로 페넬로페가 108명의 구원자들에게 굽히지 않았던 이유, 바로 이 두 사람이 버틸 수 있는 이유는 모두 이 사랑 덕분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플라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을 훌륭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삶을 훌륭하게 만들어줄 원리는 가족이나 명예, 재산도 아닌 바로 이 사랑이라네.
고전 읽기 도와주신 분들입니다. 파라다이스 스파도고에서 스파 이용권, 첼로 사진 예술원에서 가족 사진 촬영권, 리맥스 상사에서 크래쉬 헤드폰, 낚싯대의 명가 용성에서 낚싯대, 애니플레이스에서 색조 2종 세트, 테이크미 스킨 리커버리 비비와 모이스트 앤 플럼프 립스, 도들새김에서 오디세이아, 도서출판 숲에서 오디세이아, 와이즈베리에서 구본영의 신화 읽는 시간. 공연 선물은요, 대학로 청운예술극장에서 공연되는 공연으로 읽는 책 시리즈 연극 일리아드 초대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퀴즈 정답 발표해 드려야죠, 선생님.
네, 활 속이었죠?
네, 페넬로페가 구원자들에게 제안했던 시합은 활 속이었습니다. 당첨자분들 저희가 홈페이지 선물방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확인해 보시고요. 자, 우리 머나먼 길 닷새 이렇게 걸어왔습니다. 다음 주에는 선생님 삼국유사라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네, 고은기 선생님 모시고 삼국유사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백운철님.
네.
고생 많이 하셨어요.
네, 아닙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곡은 이소라 바람이 분다 들으시면서 다음 주에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전읽기의
구본영
이희구였습니다. 고전을 읽으면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